자,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957페이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걸 회고하냐면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정말 신실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는 처음부터 1장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전도서 1장 자 2절에서 4절까지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우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1장 2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굉장히 1장부터 비관적이고 그리고 염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왜 솔로몬 이 왕이 노년에 와서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이 솔로몬 왕은 굉장히 지혜롭고 주님이 그 지혜를 통해서 많은 걸 이루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는 뭔가 해결되지 않은 뭔가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서 육신적으로도 뭔가 많은 지혜를 얻고 지혜를 가지고 생활했지만 결국에는 허무 맹랑한 인생은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이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벌써 43이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는 어때요? 완전 360도 바뀌었잖아요. 내가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20대 때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허무 맹랑하게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허무 맹랑한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동행함이 시작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다 인생의 어떤 희노애락 속에서 주님을 만난 흔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도서에서 1장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과 지금 12장에 나온 내용이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는 게 허무하고 헛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돌이켜보면 여러분 아시겠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 광야로 내미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구름길 등과 불기 등으로 주님이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그것도 우리 신앙 생활 하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감사와 사랑밖에 안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보게 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는 관영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생활 속에서 내가 누구를 기억하게끔 설계되었는가? 내가 과연 누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그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시작은 몰라요. 하지만 그 나중은 창대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넘어서 그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자유함, 죽음과 부활이 내 삶에 왔을 때는 벌써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창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 창대가 은혜의 분량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뭘 찾아요?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기쁨이 있으시죠? 예, 그 기쁨으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고 내 마음에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그 한마디, 헛되고 헛되다. 하지만 반대로는 그 헛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내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 헛됨을 알면, 인생의 쓰디쓴 맛을 알면 어때요?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어디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알면 창조자를 기억하고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고난의 때를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 있잖아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해 주셨냐면 누구를 기억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한 가지거든요. 네가 이런 삶을 살았어? 저런 삶을 살았어? 하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를 기억해줘.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기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년의 때라고 나와요. 근데 희한한 건 전도서는 언제 쓴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가 먹고 회고할 때 쓴 거예요. 근데 청년의 때면 우리가 말하는 젊은 사람들, 진짜 젊은 청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때가 청년의 때인 거예요. 이 육신이 살아있는 때가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으면 청년의 때인 거예요. 나이가 60이고 70이고 80이고 상관없고 제가 40이지만 다 똑같이 청년의 때인 거예요. 지금 왜 때일까요? 우리의 욕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기에는 공고한 날, 여기서 공고한 날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공고한 날은 정말 정말 우리가 힘도 쓸 수 없을 때, 그리고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았을 때랑, 그다음에 첫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오시기 가까워지는 날이라고 보면 돼요. 정말 그 주님이 주시기 가까운 날에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 주님과 함께 죽음과 부활을 동참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이 받은 은혜로서 주님의 그 창조자의 그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랑 그냥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그냥 사는 거랑은 틀리잖아요. 우리가 매번 부딪힐 때마다 내 삶에서 부딪히고 내 안에서 부딪히고 외부 환경에 자꾸 부딪힐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자꾸 타격감을 주고 무엇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 청년의 때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반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다. 그 기억하라는 뜻은 굉장히 의미가 커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억하다는 것은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원어로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는 기억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주고 가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걸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지키며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뭐라고 하죠?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건 어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마음을 지킬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죠? 우리는 죽음만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죽었어. 죽었더니 그 간증을 하죠. 내가 이 죽고 죽었어만 얘기해. 근데 그 다음은 얘기 잘 안 해요. 어떤 거죠 그게? 다음에는 죽음 다음 뭐죠? 부활. 반드시 십자가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떠죠? 자꾸 죽음만 얘기해요. 희한하죠? 나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죽었어. 너도 죽었니? 나도 죽었어. 화답해요. 근데 부활의 생명은 잘 얘기를 안 해요. 그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나의 죽었던 흔적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는데 그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기억하고 지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마음을 지키라 그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 마음을 지킨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우리는 흔들려요. 어떻게 흔들리죠? 내가 아닌 걸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교제하고 막 하다가 착각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내 거인 줄 알고 얘기를 하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돼 저렇게 돼.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 거 흉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흔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흔적 있으시죠? 그 흔적이 어떤 흔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났던 흔적들. 그 흔적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서 기억이 돼야 되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투의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면 뭐 육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육적으로 싸우는 게 믿음의 싸움이 아니죠. 뭐죠? 주님께 드리는 싸움이죠. 내 존재 자체를 주님께 드리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돼야지만 믿음 생활하는데 어때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 한 번에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는 게 아니죠. 어떨 때는 3층 갔다가 2층 내려갈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내가 10층에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각자 성령의 인도하시 다르기 때문에. 근데 뭐를 기억하게 하시냐? 내가 죄인됨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자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속에서 나를 살려주는 영으로 살리셨다. 내가 너를 피값 주고 사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는 그 사인을 계속해서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님이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인이 올 때 그 어떠한 그 과정이 올 때 피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당히 어떻게 해요? 맞서서 주의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게끔 살아내셔야 되는 게 성화의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이렇게 성화의 과정이 있으신 분들과 그리고 정 목사님도 계시고 서영 목사님 계시고 김 목사님 다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띠를 띄워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하자면 어제 우리 이교구 교육자님과 같이 그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 신방에 갔는데 이제 노모를 모시는 집사님이셨어요. 99세 되신 노모를 모시는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고 한 두세 달 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굉장히 힘드신 순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위로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전도사님과 같이 갔어요. 전도사님 같이 얘기하다 전도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찬양하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같이 하자.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 자매님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서 같이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찬양을 그 자매님이 좋아하시는 그 노모 님이 좋아하시는 그 찬양을 계속해서 여섯 곡에 여덟 곡을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말씀은 뭐로 나는 거예요? 귀로 들으면서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계속해서 찬양하는데 박수 치시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시죠? 뭐를 하나님이 그분께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럼 그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누구와 함께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왜? 귀는 열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정말 곡기가 끊기고 그 죽을 과정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같이 찬양해주고 할 때 박수 소리가 안 날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걸 같이 느끼면서 마음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뿌듯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중보로 하나둘씩 몸에 손을 대고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둘씩 다 같이 기도하면서 중보로 기도했던 그 마음들이 그분에 대해 전달이 안 됐을까요? 이미 전달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뭐를 기억했을까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울렸을 때 선포가 됐을 때 이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어머니 모시는 집사님이 신기하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데 자꾸 박수 치시고 반응하시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이 계신다고요. 구원받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고 같이 띠를 띠어서 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느낀 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체의 소중함인 거예요. 너무나 그 지체들이 소중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 있으면서도 우리 삼성교회 청년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지체의 소중함, 지체의 교통, 지체와 함께 나누는 교제, 기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누가 같이 가야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지만 두 번째는 뭐죠? 공동체 지체예요. 삼성교회 안에 있는 지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정말 사방팔방에 흩어져서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흔적들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다시 12장에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2장 우리 7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자,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게 되나요?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로 지으셨죠? 뭐 주일학교 같은 질문이지만 어때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렇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있잖아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 죽음을 맛보게 돼 있어요. 뭐 정 목사님도 얘기하시죠. 저녁을 먹는 건 뭐죠? 저녁을 한 끼 먹는 건 무덤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덤으로 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뭐를 찾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희노애락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삶으로 자꾸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때로는 우리가 감사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 놓칠 때가 얼마나 많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때요? 불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그 말씀이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뭐를 넣었다 그랬죠?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반응들이 나에게 있어서 생각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말씀을 들었고 이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마음 불편하고 그럼 어때요 여러분?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엔 어떻게 느낄까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럼 감사가 안 나면 그대로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될까요?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 하늘에서 풀리면 반드시 뭐에 풀린다고 얘기하죠? 땅에서 풀린대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원칙이 있잖아. 하늘에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실천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서 만나봐서 같이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이 땅 가운데 제일 힘든 거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말 걸고 같이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에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위에서 네가 풀었지, 밑에서 네가 행해야 돼. 그게 어떤 거죠? 발을 씻는 거. 발을 같이 씻어주고 같이 용서하고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돼요? 하늘의 것만 구하고 땅에서는 이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뭐를 기억하면 될까요? 내가 상처받은 걸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있었던 사건들이 있어요. 그 은혜에도 있지만 내가 처절하게 다룸받았던 그 사건들을, 그 사건들 때문에 내가 살아났던 사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믿음 가지고 상대방한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땅에서도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실 게 뭐냐면 주님 기억하게 해달라고, 내가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이 불편한 부분을 주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셨다면 내가 그 믿음으로 한 발짝 나가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주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지만 내가 쉬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내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위기에 봉착이 됐었어요. 어떻게 봉착이 되냐면 이번 연도죠. 그 제 개인적인 가정사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 건강 검진을 했는데 이제 유방 쪽인가요? 가슴 쪽에 그 뭐 혹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성분들은 근데 흔한 거잖아요. 이렇게 검사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놀란 거, 조직 검사를 해야 돼. 조직 검사를 한 거예요.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조직 검사를 했는데 분위기가 심창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을 졸이고 3-4일 동안은 아 그냥 주님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또 검사를 받았어요. 그 조직 검사 처음에 한 거는 이제 패스가 됐는데 또 이제 한쪽을 해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직검사에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월요일이죠. 이틀 전에 검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4일 동안 제가 고민하고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두 번째죠. 조직검사 하는 날을 받고 이제 운동을 제가 이제 하는데 이제 한 런닝머신을 뛰고 있었는데 너무 걱정이 되니까 런닝머신을 한 거예요. 잊으려고 그거를. 왜냐면 저희는 솔직히 암보험도 안 들었으니까. 근데 그 걱정이 되니까 막 런닝머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생각으로 너무 사로잡히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참 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사야서 53장 5조 6절 말씀을 저희에게 이렇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에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서 5절에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구절이 나에게 있어서 아 이거 주님이 낫게끔 해주시겠구나 믿음이 확신이 생기니까 그때 이후로는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저번 주거든요. 그 말씀을 탁 주는 순간 안심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기뻐가지고 와이프에게 이제 월요일날 조직검사하는 날 읽어봐 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거에 대해서 확증을 받았어. 나는 걱정하지 않아. 자기도 한번 읽어봐 해서 읽어봤더니 그런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뭐를 기억하게 하시냐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곳을 볼지어도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뭐 5절 6절 외우죠. 외우는 게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가 없잖아요. 솔직히 이적과 기사 이런 걸 바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야 이만한 걸 주셨더더라 이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처절하게 말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위로받을 거는 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말씀을 다 갖고 계시고 흔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힘이 들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주님께 참 감사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오시는 거 어때요? 우리가 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버스를 타고 오시고 지하철을 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용으로 오시고 다들 많은 다른 상태에서 오시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우리가 드릴 거는 예배와 교제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눌 게 뭐가 있겠어요?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정말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흔적을 주셨고 기억하게 하셔서 나눴던 이 흔적들을 같이 나눴을 때 그 시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느꼈어요. 아,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게끔 주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게 없어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안에 다 있는 건데 아직도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뭐죠? 아직 그 주님의 말씀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이거 진짠가요? 그래서 이게 옆구리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본질상 뭐죠?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하고 제자들이 목격했는데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럼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럼 예수님은 배 뒷머리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 배 안에서 난리 난 사람들 보세요. 꼭 우리 같지 않아요? 어떻게 아니 정작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주님한테 가서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걸 못해서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는 거예요. 생각이 사로잡혀서. 근데 그 생각마저도 주님이 끊어주셨다면 바로 주님을 깨우셔야죠.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을 깨워서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이유 아직까지 내가 주님을 깨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강해서. 내 생각과 내 의지가 강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자꾸 충돌이 되니까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그 고통이 있는데도 그걸 패스하고 그냥 내 의지대로 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르죠? 믿음이 오면 순종이 따르지만 순종이 따르면 행동이 따르죠. 그 같이 합쳐진 그 상태에서 있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내려주세요? 고난을 허락하시죠. 뭐를 테스트하시죠?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주님 앞에 잘 서고 있나? 이런 거를 주님께서 테스트하시거든요. 근데 그 테스트를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 66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면 엄청난 테스트를 거쳐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 한 명 누군지 아세요? 에녹.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제 곧 우리도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신분된 자세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13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자, 일에 결국은 다 들었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뭐죠? 그 명령을 지킨대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또 얘기하시죠? 사람의 본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이에 그 이상은 없어요. 근데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주님이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는 곧 뭐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은 뭐다?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나한테 와야 되고 그게 믿어짐으로서 어떻게 하는 거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인 거예요. 말은 쉽죠, 그죠? 잘 안 돼서 문제가 되죠. 근데 그것들을 뚫어낼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 예수님이 나에게 왔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셔야죠. 매일매일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아, 바울이 얘기했죠.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뭐예요? 죽노라. 그 죽노라는 뜻이 어떤 걸까요? 그 죽음이 그게 물리적인 죽음일까요? 자아의 파쇄, 자아의 죽음,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 흔적, 부활의 생명이 일어났다는 그 능력들, 내가 갖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죽음만 있어. 너 죽었지, 나 죽었지, 우와 죽었네. 그 다음은 없어. 누가 부활의 생명을 얘기해. 오, 그랬어, 부활의 생명, 이렇게 살았구나. 서로 공유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게 없어. 다 죽음으로 끝나. 아니잖아요.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잖아요. 창세전부터 너를 알았다. 근데 너는 나를 기억해야 돼. 어떻게 기억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한 흔적들이 있잖아. 은혜가 있잖아. 내가 육신으로, 성육신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희생이 돼서 죽음과 부활로 이렇게 세워줬잖아. 너희들한테 다 있고 나한테 있잖아. 근데 너희는 왜 그걸 기억 못해? 라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물어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 그 생각을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시는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경외라고 표현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신 유산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된 거예요. 주님이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있다. 이제 나는 뭐로 살 수 있다? 주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 그게 여러분 안에 나한테 존재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계성 있게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쁨을 찾아내시는 놀라운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그 창조자를 기억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하여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놀라운 통로가 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삼성교회 교우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